1053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1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이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의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의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면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의 말씀 크나큰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장해 주시옵시고 항상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세상을 살아가는 데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돈이지만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없으면 안 되는 것은 하늘의 의입니다. 의로운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세상과는 다르죠. 이 땅은 악한 부정한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오직 의로운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의롭지 않은 사람, 의가 없는 사람은 천국에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죠. 신자라면 누구나 이 같은 사실을 다 받아들일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나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이걸 누구나 다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의와 하늘의 의가 다르다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세상의 의는 도덕적인 선한 행동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 세상의 의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의로운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한 곳이라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또 보면은 좋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의라 이렇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아는 나무를 만드시고 또 함께 생명나무도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고 모든 나무 열면 다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만 먹지를 아니한다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선악과를 먹지 아니한다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의로움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의가 되는 거예요. 왜 의가 되냐면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하와에게 와가지고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같이 된다. 네가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인간의 최초의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이처럼 이 사탄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냐 아니면 내 영광이냐 그 갈등이 시작이 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하고 또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걸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 갈등이 있는 것이죠. 이 갈등이 인간이 그만 굴복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영광을 취하는 쪽으로 인간이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도 내 영광을 선택해버린 그런 인간의 죄의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신앙의 문제에서 갈등하는 게 많이 있는데 그 갈등의 중심에도 뭐가 있냐면 내 영광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 영광이냐 아니냐 항상 이게 우리 갈등의 문제로 남아요. 이처럼 사탄은요 우리의 영광을 가지고서 우리를 미혹을 하고 그 영광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려 유혹을 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에도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산 높은 데로 데려가서 나를 경배하면은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눈 한번 딱 감고 그만 사탄에게 경배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이제 차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 이런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그 길이야 꿈꾸는 것이 이 땅의 영광이에요.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거 이게 우리 열망이고 꿈이란 말입니다. 다 우리가 그런 영광을 원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탄의 그런 시험에 대해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 이 말씀이 뭘 의미하냐면은 세상의 모든 영광보다도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더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그러한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세상의 모든 영광보다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더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을까? 물론 우리가 어떤 그 지식 가지고는 그렇게 인정을 할 거예요. 맞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세상 어떤 영광보다도 귀한 거야, 존귀한 거야. 우리가 그런 지식을 가 답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어떤 심적인 그런 그 요소를 보면은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것보다도 세상 영광을 취하는 쪽으로 더 우리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그거 물리치고 포기하면서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 길을 가지를 못합니다. 오직 그 길은 예수님만 가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오셔가지고 자신의 영광은 다 버려버리고 다 포기하고 스스로 비친한 길에 낮아지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주님만 가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로는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지금도 우리에게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은 내 영광입니다. 내 영광이지 하나님 영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미 인간은 자기 영광이 붙들려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있단 말입니다. 이런 인간이 무엇을 가지고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있냐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피조물 자리에서 도망쳐 있는데 그 하나님과 관계 밖에서 뭘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오직 죄인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뭘 가지고도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선을 베풀고 남을 돕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도 자기 영광의 문제에서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향들,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들 이걸 보면은 여전히 우린 눈만 뜨면 내 영광을 구하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남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 그게 세상 사는 맛이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과연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 이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길로 간 것은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다르지가 않습니다. 유다나 이스라엘이 다 멸망을 받았죠. 그들이 멸망을 받은 것은 우상을 섬기고 힘 있는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 유다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힘 있는 강대국을 의지하게 된 것은 자기들을 영광스럽게 해줄 존재를 찾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뭐냐면은 나를 영광스럽게 해줄 수 있는 신을 찾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것도 뭐냐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길을 갔다. 이걸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영광을 구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영광을, 자기의 영광을 보장해줄 그 우상을 따라 흘러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을 그 유다와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먼저 멸망을 받았습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이 멸망받는 걸 보면서도 왜 그들이 멸망을 받는지 그 내막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걸 생각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 유다는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받는 걸 보면서 단지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가지고 멸망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생각지 않으니까 단지 힘이 없어서 약해서 멸망을 받았지, 그 느낌을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 유다가 뭘 추구하겠습니까? 우리는 저처럼 힘이 없어가지고 다른 나라에 멸망받지 말자, 힘을 기르자, 이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 멸망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당하지 않으려면 힘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없어 당하면은 내가 힘을 가져야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잖아요. 그래서 유다는 힘을 이제 가지기 위해서는 강대국의 도움이 필요한 생각이 되어가지고 강한 나라와 친교를 맺고 그들을 의지하는 그런 길로 가게 된 것이 유다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결국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기보다도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길로 흘러간 그들 실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배역한 이스라엘이 반역한 유다보다 더 의롭다, 더 낫다, 그 말이거든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사실 뭐 멸망을 받은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그 우상성이 범죄한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설사 이스라엘 유다보다 죄를 좀 더 적게 지었다 할지라도 똑같이 멸망을 받을 악한 자들이에요. 근데 누구보다 누가 더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유다보다 이스라엘이 더 의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똑같은 그런 존재들인데. 그건 8절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8절에 보면은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네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해서 우상을 섬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이 내쫓고 이혼서까지 주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버리고 그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유다가
봤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는 거 유다가 봤어요. 근데 봤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도 이스라엘과 똑같이 행음하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행음하다가 간음하다가 하나님께 쫓김 받았다, 멸망을 받았다, 이걸 봤다면 야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먹는 게 정상인데, 근데 유다는 이스라엘이 그처럼 행음하다가 하나님께 쫓김 받고 멸망을 받는 걸 봤으면서도 똑같이 이스라엘 같이 행음하는 길을 가더란 얘기입니다. 이걸 두고 유다가 더 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은 그 앞에서 누가 멸망을 받는 것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는 봤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쁜 여자가 벌 받았다, 난 하지 말아야지, 이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유다는 그걸 봤으면서도 그런 교훈을 받고 뭔가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이스라엘과 똑같이 그들이 망했는데 망하는 그 길로도 가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더 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는데 그걸 봤으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돌이키는 것이 마땅한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는 것, 이런 점에서는요 우리도 유다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는 것 실제로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뭐가 멸망의 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용납하지 않으신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우리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왜 멸망을 받았나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뭐 이래버려 모르겠지만은 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한다면은 우리는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왜 멸망의 길을 갔느냐는 것을 분명히 목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우리가 유다와 이스라엘 가는 길과 다른 길로 가고 있냐는 것이에요. 그 길에 돌이켜가지고 아 이건 멸망의 길이야, 유다와 이스라엘 그걸 보여주고 있어, 우린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분명히 깨나 그 길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은 그 길로 가고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가 자기 영광을 구하고 힘을 가지기 위해서 이 땅의 걸 세상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고 가까이 하려 했습니다. 그런 유다 이스라엘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만약 우리가 그들과 다른 길을 가지 않고 그들과 똑같은 길에서 똑같은 사고방식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역시 유다보다 악하다. 왜? 봤으면서 왜 고치지 않냐 그 말이죠. 왜 돌이키지 않느냐. 그러니 더 악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가 멸망의 길이냐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유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그걸 무시해버린다면 우리는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들의 멸망이 힘이 없어가지고 멸망당한 그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런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갔다는 얘기, 쫓아내었다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뭐 전쟁을 할 때에 힘이 있고 없고 이걸 가지고 승리하고 패배하고 그런 나라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홍해를 그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서 무너뜨렸습니다. 그게 그들 힘이 아니었거든요.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고 그 땅에 거하게 되었죠. 그것도 그들 힘으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부강해서 힘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전쟁에 패했어요. 힘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를 냈습니다. 그게 그들 전쟁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 역시도 그들이 믿음 밖에 있었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그들과 같은 길을 가고 그들처럼 사는 그것이 곧 멸망의 길이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유다가 왜 망했을까? 하나님께서 뭐 유다에게 너희는 자기 영광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유다가 말을 안 들어서 망했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유다가 하나님께서 너희는 자기 영광 구하지 마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그들이 자기 영광 구해가지고 망했다. 그런 거라면은 그 누구도 천국에 못 갑니다. 가지를 못해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누구라 할지라도 자기 영광 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서 그 말대로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말씀에 순종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네 영광을 포기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단순히 자기 영광을 구해서 망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12절에 보면은요,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와. 그런데 돌아오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걸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그런 백성으로 돌아오라 이런 뜻은 사실 아니에요. 만약 돌아오라는 것이 자기 영광 구하는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그런 자가 되어라 이런 뜻이라면은 결국 우리는 내 영광 구하는 그 삶을 다 버리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의미가 되어버리겠죠.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든 알아요. 인간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 본성을 못 버린다 이걸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내 영광을 너희들 영광을 구하는 걸 버리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뭔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다 그 말입니다. 그걸 12절에서 있다 그 말이죠. 그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뒤에 뭐라고 하냐면은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않겠다.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런 본성 가지고 있는 그런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 악한 존재가 돌아오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대할 때 노를 품지 않고 긍휼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대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긍휼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기다리신다 그 말이죠. 그들을 용서하시는 그런 긍휼로서 이스라엘을 맞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돌아오라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 이 말씀 의미가 뭐냐면은 나는 나의 영광만 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악한 자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그 긍휼의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내가 흠없는 죄 안 지는 그런 자가 됐을 때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게 아니란 얘기죠. 돌아오라는 것은 네가 지금 악한 가운데 살아간다 그 말이죠. 네 영광만 구하고 살아가겠느냐. 너는 분명히 지옥 갈 그런 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알고 그런 너의 자신을 알고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가 네 눈에 보일 거다. 그게 돌아오라는 말의 의미예요. 결국 돌아올 때에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라 그 말이죠.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라 그 말입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께 돌아온 자의 신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노를 품지 아니하시고 긍휼로 나를 맞이하시는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악함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궁일에 마음을 두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자기 악함을 보지 아니한 사람은요, 우리에게 모든 일을 용서하신 하나님 궁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예배 드렸다는 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만 생각할 뿐이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도 그 자기 영광을 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죄에 대해서 생각지 아니한다면은 그들의 제사는 그냥 재물 잡고 피 흘리고 뭐 그 들고 갖다 가져가 뿌리고 이런 것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진심으로 어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것은 없을 거예요. 제사 행하고 돌아가면은 하나님 백성 할 일 다 했다. 이게 전부일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께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돌이킨 것도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 보면서 이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책망을 드려야 되느냐. 내 죄를 볼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궁휼의 마음을 두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궁휼의 마음을 둔 그자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온 자이기 때문에 우린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죄에 대한 책망을 드려야 돼요. 나의 악함 보면서 내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은가를 깨달아야만이 너를 품지 않고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은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양육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뭐 요즘 교회에서 양육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그런데 그 의미가 참 잘못되어 있어요. 이 양육이란 건 보살펴 잘하게 한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양육이란 말을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목사와 교인들을 잘 가르쳐가지고 그 신앙이 자라도록 해주는 것 이걸 양육으로 이렇게들 다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를 주어서 지식과 명철로 양육한다? 그 양육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들에게 지식과 명철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요 그 백성들, 양떼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지식과 명철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할 사람들이죠. 그게 하나님 마음의 합한 목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지식과 명철을 그대로 내놓을 자. 그게 정말 하나님 마음의 합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그 지식과 명철을 그대로 전파하게 되면은 드러나는 건 항상 인간 악함이에요. 죄밖에 드러났겠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죄가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궁전에 마음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는 것 이게 양육이라고 말입니다. 그런 신자로 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목자를 보내셔가지고 자기 양들을 양육하시는데 그 양육의 방식이 뭐냐면은 지식과 명철을 그대로 증거할 목자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 지식과 명철을 전하기 위해서 그 지적과 명철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알게 하고 그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궁휼을 보게 하는 것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양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면서 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양육하신다 그 뜻인다 그 말입니다. 나를 양육하신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자라게 하시고 굳건히 붙드시고 그래서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용서와 풍휼이 가장 나의 존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양족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그냥 하나님의 지식과 명철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전파할 뿐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양육해 가신다 그 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 나갈 때에는 제물의 피를 들고 나가죠. 물론 일반 백성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제사장이 대표로 피를 들고 이제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친히 제물 되셔가지고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의로운 자라 이렇게 여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유다와 이스라엘은 돌아오라고 긍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말씀을 외면했고 여전히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도 하나님의 그 은총도 내 영광보다 못하다 그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멸망으로 다가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우리의 죄를 보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구하며 그 긍휼과 사랑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하나님 백성의 자로 돌아오라.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요, 하나님 긍휼과 사랑 무관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돈이 되는 긍휼과 사랑이라면 좋아하겠지만 죄를 용서해주는 긍휼과 사랑은 관심 없어요. 하지만 유다와 이스라엘의 간 길, 그걸 보면서 우리를 보게 되면 우리의 죄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시는지, 돌아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항상 내 영광만 자리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누구도 부인을 못합니다. 이런 내가 하나님 간다고 하나님 받아주겠나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를 품지 아니하시고 긍휼이 있으신 분입니다. 긍휼로 우리를 영접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죄 있는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이고 의로운 자라 이렇게 여김받게 되면서 천국 백성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죄가 보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긍휼이 어떤 것인지 돌이켜 생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대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를 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우리에게 존귀한 귀한 그런 은혜가 되고 감사함이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땅 그 어떤 것보다도 은혜가 존귀하다 이걸 아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땅의 영광을 구하는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우리 죄가 드러날수록 긍휼은 우리 속에 더 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에 감사하는 그런 신자로 머물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유다와 이스라엘이 갔던 그 길을 돌아보면은 우리도 그 길을 여전히 같이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의 길인 걸 알면서도 그 길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악함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돌아오라 하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맞이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 심령에 우리 주의 용서가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으로
자리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용서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